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많은 기도 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고 또한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간구하면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자체만 너무 포커스하고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지 그 기도한 이후에 내가 어떠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별반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이 언제나 이루어질까, 그 기도가 언제나 이루어질까, 응답받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도 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자의 삶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자의 삶이 항상 기도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겠죠.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는 자의 삶은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를 얼만큼 종종 빈번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때, 어떤 일, 어떤 문제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항상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 오늘 그런 면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이 기도라는 것이 마치 주님 앞에서 드리는 그 분향함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분향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성소에서 분향합니다. 이 분향을 하는 것을 아침과 저녁에 분향합니다. 그래서 이 분향하는 것이 이 분향이 아주 가득 연기가 채워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은 의식이라고 생각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 분향, 그 제사를 할 때 분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 아침 저녁으로 한다는 것은 늘상 늘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이 성소에서 가득 차여져 있는 그 분향함 같이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늘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또 언급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손 든다는 것은 손 들고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의 기도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저녁 제사같이 되소서, 되게 하소서. 이 저녁 제사라는 것은 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 이 상번제는 항상 드리는 제사인데 아침과 저녁에 늘 드리는 제사가 이 상번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침과 저녁에 걸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번제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손 드는 것과 같은 이 기도의 행위가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의 상번 제사와 같이 항상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어려울 때만 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하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특정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어떤 문제를 놓고 또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위급한 상태의 기도만 한다면은 여러분 때로는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라는 게요,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위급할 때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 당면하게 될 때 하나님한테 그때도 여전히 늘상 기도해 왔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평상시에 기도를 게을리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어떤 문제 속에서 어려움에 당면할 때 그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란 게 그래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전적으로 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이 사실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을 내주시키는 것이, 이 성령님 주시는 게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령님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령님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님 힘입어서 기도하는 삶, 바로 그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자는 위급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탄식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열심히 습관화돼서 열심히 늘 기도하는 사람은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위급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을 때라는 것은 꼭 위급할 때만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정말 위급할 때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부르짖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급할 때는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기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이 상황이 위급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보면 항상 부르짖는다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만큼 위급한 경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를 다윗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위급할 때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또 한 가지 위급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여러분들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위급할 때 문제 가운데 특별히 뭐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타이밍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면 주위에서 이 위급할 때 내가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아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이상한 체험을 한 사람들, 이단자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성도들이 어려울 때 잘합니다. 어려울 때 찾아옵니다. 위급할 때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기도에 가자, 집회 가자, 성경 공부 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옵니다. 남의 얘기 같지만 여러분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 공부에, 그런 집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가서 나름대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단의 성향을 띈 잘못된 그런 은혜 받아가지고 결국 색채가 기존에 있는 교회 성도로서의 색채가 아닌 이단적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게 이단적 사상인지 이단적 사상을 자기가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는 지역적 특수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적 상황, 특수한 지역적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산타바바라 한인 지역에서 한인 유일의 한 교회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한인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다. 선교적인 전략지로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이단들 쪽에서 보면 이것이 그들의 선교적 전략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음껏 자기들의 사상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산타바바라 한인 장로교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어떤 지역이든지 이렇게 한인이 뚝 떨어져서 한인이 이렇게 드문 이곳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는 교회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다수가 이런 경우가 있는 곳이 참 많다는 거예요. 특수적인 이 상황이 그렇게 굉장히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 루트를 다 열어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기도회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제가 주의를 드리고 제가 있어야 된다는, 제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이단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그 이단을 적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목회자가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막아내기가 힘들어요. 이단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게 나름대로 젊은 성도는 지식인이라고 하고, 제가 이단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이러지만은 한국에 그 서울의 성막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김기동. 그 고구마 전도왕 말하는 게 아니라 성막교회라고 있어요. 침례교회. 이건 그냥 침례교회 아니라 이단 침례교회입니다. 여기에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왜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냐면 서울대 교수가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끌어당긴답니다.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지식이 있다 그래도 이 영적인 것은 한번 빠지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LA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LA에서도 레마 선교회 이명범 씨, 자칭 이명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명범 씨.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범 씨입니다. 오래전에, 한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마 선교회를 이 사람이 창시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도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잡지가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그 다 사람들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명범 씨의 그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들을 때, 아, 은혜스럽다, 너무 좋다, 말씀을 쪼갠다, 이런 말씀은 교회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색다르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색다른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옛날에 들어보지 못한, 일반 목사님들 하지 못하는 색다른 말씀인 것 같다. 이 색다른 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색다른 말씀을 전하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이명범 씨의 말이 기가 막히다는 거야. 저도 그래서 그때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지 아십니까? 달변이에요, 달변. 말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막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저렇게 막 꼬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그게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 보통 사람들이 분간하기 힘든 거를 거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공부하는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요, 완전히 잘못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똑같이 공부하는 교재를 가지고도 자기들의 사상을 불어넣습니다. 가르칠 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에서 아닌 다른 내용을 자기들이 거기서 가미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단도 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단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단도 불쌍히 여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사랑장에서 사랑을 그렇게 외치면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 받지 못하고 영영형벌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자, 그 사람이 이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과 박스에 사과가 하나 완전히 썩었어요. 근데 이 사과 박스에 사과가 하나가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아깝다, 너무 안 됐다, 너무 아까우니까 불쌍하다, 이 사과야 너 너무 불쌍해, 너가 어디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썩었니 하고 그냥 그 사과를 그대로, 아깝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으로 그거 그대로 사과 박스에 있는 썩은 사과를 그대로 놔둡니다. 다른 건 안 썩겠지. 얼마나 있다 보십시오. 그 사과 박스에 있는 사과가 썩는다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다 썩습니다. 다 썩어요. 그래서 이단은 사실 격리시켜야 되고 이단은 사실 교회에서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단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게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영어로 보면 reject a factious man after first and second warning 이렇게 돼 있어요. reject 하라는 거예요. reject. 거부하라는 거, 거부하라.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warning을 주고 경고 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을 reject 하라고. 그게 이단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영영 형벌받고 지옥에 갈 사람이 되니까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거부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교훈,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단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반면에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그리스도 교훈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리스도의 교훈을 갖고 가지지 않으면 집에 들어온 것도 막으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제너러스하고 관용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는 완전히 단호한 태도로 이단에 대해서 척결하라고 하고 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형제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긍휼하고 아껴주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서의 태도지, 믿지 않는 자는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도 혹간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단자들, 정말 그리스도 공동체를 해악주고 완전히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워닝한 다음에 리젝트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LA 이명범 씨 같은 사람은 레마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다들 은혜스럽다고 했어요. 이단으로 판명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들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은혜스럽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 집회 가면은 막 이게 스케어리하고 무섭고 좀 기분이 나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단 집회 가보셨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단 집회를 가보면 은혜스러워요. 아, 표면적 은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은혜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오감을 건드립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듣고 거부 반응이 없고 야 이거 못 들어본 말씀이다. 그 쏙 하고 쏠립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지. 이단에 들어가서 그 집회에 들어가서 거부 반응이 들면 누가 이단 집회 가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이단 집회 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요즘에 신천지에 빠지는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성교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에게 이단을 접근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단이 접근하지 않아요. 관심 밖에 그런 사람은 설명해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산타바바라가 정말 선교지역, 선교의 전략지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단이 우리 교회를 선교의 전략지로 삼아서 침투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그리고 이단들은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서울대 학생들 쏙쏙 빼가는 그런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엘리트라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위 받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정말 이단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단을 확산시킬 수 있는 주 무기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요청하고 또 어떤 면에서 성경 공부나 기도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빡빡하게 좀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양무리들을 지켜야 될 의미가 있고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진정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한 권면을 강하게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단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의 삶은 죄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하는 자의 삶이 어떤 자의 삶이 되냐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죄는 치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류를 범하는 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죄를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정황이 어떤 정황이냐면 많은 학자들의 성서학자들의 어떤 해석이 갈리기는 하지만 특별히 엔게디에서 엔데기 엔게디 동굴에서 이제 그 사울 왕이 쫓아왔을 때 엔게디 동굴에서 이제 사울 왕이 있을 때 그곳에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됩니다.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를 않습니다. 옷만 베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을 다윗이 죽여버렸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여지껏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던 그 모든 것은 사울 왕을 죽여버리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한 자의 삶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왔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기회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죽여버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 왕을 죽여버린다면 이게 무슨 기도하는 자의 삶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삶은 기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겨야 돼요.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그게 기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쉽게 범죄치 아니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단호한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한 가지 4절은 우리에게 또한 또 다른 면에서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이 어떤 악행을 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죄를 행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미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로 행위가 보여지는 거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어떻게 악한 일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성향, 이 내 마음이 그냥 그 악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악한 일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기울어지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의 심적인 성향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실질적으로 그 악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기울어지는 마음이 더 나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고 우리가 제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악을 향해 다름박질하고 싶어하는 그 경향,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살아보시지 않습니까? 항상 마귀가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악을 향해서 기울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기울어지는 우리 숨어있는 그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 어떤 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일에 기울어지느냐를 살펴야 돼요. 어떤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기울어져 있는가. 실제로 기도하는 자의 삶은 악한 일에 기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이제 내가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는 것은 혼자서 그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 기울어질 때 다른 사람과 같이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 나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같이 무리를 지어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같이 죄를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다윗이 엔기디 그 동굴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울의 왕을 죽이라 그러죠. 그 신하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악을 응징하는 것이 바로 된 일일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 부당한 상황에서 악을 응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마소서. 자기는 악을 행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해서 악을 행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며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대하며 먹지 않게 말게 하소서. 악한 자와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하나님과 하는 교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두운 가운데 하는 삶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사귐이 뭐죠? 교제입니다.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사귐이 안만 있다고 해도 거짓말을 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귐, 참된 교제는 무엇이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가 7절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 그런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이웃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편 저자는 내 마음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재되어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죄악한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는 그런 교제, 그런 사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다. 악인과 사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다,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악인들이 원하는 꾀임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귀고 세상이 하는 대로 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로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제를 하며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이후에, 기도 자체한 그 기도의 내용 못지않게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한 이후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한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주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세를 온전히 인식하고 깨달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는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달게 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는다.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 자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여러분, 이 시대는 책망을 받기 싫어하고 책망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다들 나름대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책망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연령대 구분 없이 다 책망 듣기를 싫어해요. 권면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친다는 것이 육체적 물리적으로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후반부에도 책망할지라도 말하는 말에서 보듯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다, 책망한다 같은 말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뭐 종, 뭐 선지자, 아니면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의인이 자기를 칠지라도, 책망하고 교훈을 줄지라도, 권면, 조언을 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다. 여러분, 의인이 자기를 책망할 때 은혜로 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면 여러분 은혜로 여기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면 여러분 은혜로 여기시겠어요?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섬기고 싶어서 책망하는 거지, 제가 무슨 책망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심각한 뭐 이단 뭐 이런 설교하면 저도 사실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 줄 줄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마음이 솔직히 무겁습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한다는 게.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 책망받겠다는 겁니다.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 귀빈이 오면, 손님이 오면 귀빈 대접을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게 귀빈이에요. VIP,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사람한테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기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존중해준다, 귀여기준다, 귀빈을 대우해주겠다, 귀빈같이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 발라주는, 그 귀빈한테 발라주는 그 기름같이 소중하게, 프레셔스하게 그 교훈을 자기가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하며, 자기가 이를 거절치 아니한다, 받겠다 이 말입니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의인의 그런 권면과 의인의 조언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그 책망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좋은 말, 권면의 말, 나를 기쁘게 하는 말 우리가 다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어디 있나라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런 말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십니다. 바르게 하십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사실 이런 것들을 통과할 때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책망받을 때 위로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로받고 힘이 생겨요. 여러분, 책망과 교훈 이런 것을 다 생략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다면, 어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잘못된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이 고쳐지고 펴지지 않고 그대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그러져 있고 잘못 사는 삶을 피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피고 말씀으로 수정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화 속에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권면을 받으시고 책망할 때 달게 받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참된 회복과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기도하는 자의 마지막 결과, 모습이 나옵니다. 6절, 8절,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그때 비로소 주님을, 주님께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전 시간에 제가 요동치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요동치 않는다고 했는데, 기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입니다. 신뢰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요동치지 않고 우리의 영적 시선이 그를 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근데 이 주께 향한다는 것이, 우리가 막 하나님을 봐야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성경을 보면, 이 NIV 영어성경은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But my eyes are fixed upon you, on you. 내 눈이 당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Are fixed on you. 내 눈이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내 눈이, 영적 나의 눈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정한다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때? 앞에 나와 있는 이 삶을 살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빈번히 늘 기도하면서 내 죄에 있는 어떤,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악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들을 절제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그리고 의인의 책망을 탈게 받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께 못 박히고 고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자의 기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께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In you I take refuge. 피난처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향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피할 수가 있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자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제목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그것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보다도, 여러분의 그 간구보다도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보십니다. 기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었는지, 아직도 멀었는지, 여러분의 삶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간구했던 그 간구하는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는지 그걸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숙해져 갈 때 여러분이 간구하던 바도 어느새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때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